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종류의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두려움의 원인이 보통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미지의 영역, 그리고 무지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지식을 더욱더 많이 쌓는 것입니다.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알고 또 더 많이 갖추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의 함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소유한 전문 지식이 나 자신의 혹은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체, 집단의 변화를 가로막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변화를 막고 이게 맞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막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체계가 완벽하고 틀림이 없다라는 확신에서 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확신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저 전문적인 지식의 영역에서만 다루어지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인의 실존의 문제이기도 하죠. 많은 성경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몇 번 손을 움직이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그리고 교수님들이 또 강조하시던 것이 제가 학생일 때 이제 이 시대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식적으로 또 성경 지식에 대해서 많이 갈급함이 있고 또 많이 지식의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갖추어야 이제 목회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성경적인 지식 혹은 신학적인 지식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성경 지식과 넘쳐나는 설교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은혜롭고 매 순간마다 은혜의 단비로 적셔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이 때로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체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장애물이 되는 현상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반응, 그리고 대중의 반응을 뒤로 하여서 이제 적대적인, 더 적극적인 예수님의 반대자들의 거부, 이렇게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3중 구조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구원자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다른 말씀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죠. 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계시하는 방법을 잘 이해를 하려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배경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계시고 시기적으로는 초막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은 시작하면서 이 초막절의 명절의 마지막 날 가장 큰 날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죠.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말 그대로 장막을 치고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고 또 그 초막 삶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한 절기이기도 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시기적으로 이 초막절은 건기가 마지막 마무리된 후에 이른 비를 기다리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의 풍년을 위해서 기후제를 지내는 듯한 그런 시기이기도 한 것이죠. 이 비를 간구하는 이 기후제 형식의 제의가 초막절 마지막 그 초막절의 일주일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고 하니까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주전자에 물을 떠서 제단 옆 은 그릇에다가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이것이 전체 초막절 지키는 8일 중에 7일 동안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일째는 물을 붓는 행위를 멈추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8일째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쳐 이르시는 선포하시는 이 시점은요 8일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 붓는 퍼포먼스가 마무리되고 제사를 시작해야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과연 이 초막절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자기 계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자기 계시와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것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느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매해 반복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절기의 시작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일주일 내내 제사장이 물을 붓습니다. 매일 동안 매일같이 물을 붓는 퍼포먼스 그리고 제단에 넘쳐 흐르는 물이 흥건한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간구하고 갈망하는 것이죠. 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러한 사람들의 갈망 안에는요 결국에는 생존에 대한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갈증이 가장 극도로 치솟았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나아오라.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하게 예수님이 육신의 목마름을 채워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지서들 몇 군데를 찾아볼 것인데요. 먼저는 에스겔 47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죠. 이어서 스가랴서 14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8절부터 9절 시작.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는 이미지는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종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이미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지서 안에는 흘러가는 물에 대한 이미지 특별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를 완전하게 해소해주는 것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언약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낯선 방식으로 지금 풀어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37절부터 38절 뽑는 말씀인데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리라 하던 예언자들의 말을 이렇게 예수님은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내 중심에서 그리고 나를 믿는 자의 사람의 중심에서 그 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사람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사람들의 필요를 만족시켜주던 그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에서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기자는 이 물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죠. 당시 청중들이 성령을 이해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령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구약에 말씀하고 계시는 많은 그 승리의 이미지, 많은 메시아의 이미지가 바로 지금 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적으로 드러난 진리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 각양각색입니다. 40절부터 4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아멘.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선지자입니다. 이 그 선지자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모세 이후에 나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합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말을 하자면 그 선지자라는 존재 자체가 메시아를 가리킨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더 좁게 말을 하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냥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더 뒷절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희가 한번 41절과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4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또 5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지금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면요, 이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에 대한 적대감 혹은 갈릴리 사람이면 좋은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이 갈릴리에 대한 지역 감정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42절 말씀을 한번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봐라, 성경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써 있지 않느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벌이는 말씀을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지자 혹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요 모두 놀랍게도 성경의 지식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다, 이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또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두고도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파편적이고 제한적인 지식을 내 삶에 절대화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파편적인 지식의 횡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의의를 더 드러내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 사람이 가진 인지체계의 한계입니다. 내가 아는 가장 작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두어서 놓고 내 지식과 다르면 다 틀린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조차도 이건 틀린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체계의 한계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라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고백도 하지만 막상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얻은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과 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고 그 지식에 엇나가 있으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준비하고 쌓아올린 그 어떤 것들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열린 마음으로, 열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계시 앞에서 우리가 쌓아올린 지식의 성벽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파편적이고 제한적인 지식이 얼마나 우리를 편협하고 교만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반대자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라는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차피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지식은 유한하니까 한정적이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 지식은 무의미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라는 고대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이 격언처럼 참된 지혜는요,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요, 네가 뭘 모르고 있는지 너 스스로 알아라 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느 것이 부족하고 내가 어느 것이 구멍이 나 있는 사람인지를 인지를 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알미, 지식이, 지혜가 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내 이성에는 언제나 거룩한 빈틈, 허점이 있으며 그 빈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좁은 세계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수많은 질문들과 사건들, 차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결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마침표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안에 혹여 내가 쌓은 지식의 탑 위에 서서 세상과 타인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도 그 내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세운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진 않습니까? 만일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귀 기울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식의 속박, 우리가 쌓아 올린 그 지식의 허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아픔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내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채우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또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 많은 상식들, 내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는 높임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나에게 보여주실 그 많은 일들에 내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